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의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다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일인지,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 최대 문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데 너무 많은 신경들을 쓰고 살지만은 인생 최대 문제, 최대 관심, 최대 관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쉼표죠. 그러나 죽음은 마침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많은 쉼표와 쉼표를 연결하는 생명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은 콤마와 피리어드 사이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야곱이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임종 준비가 꽤 길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야곱 따라서 장례식 치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이 장례식과 장례 행렬을 통해서 과연 죽음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춥니다. 혹시 뭐 장례식 치른 분도 계실 테고 그럴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염습을 하고 나면 깨끗이 얼굴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족들과 헤어지는 결별의 시간이 있죠. 되게 뭐 앞에서 묵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손으로 아버지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고 어머니 또 볼에 뷰비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유독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슬픔을 가누지 못할까요?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배우자가 그렇게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자녀가 그렇게 심하게 울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가장 속을 썩인 사람이 그렇게 또 울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그런 마지막 이 결별의 과정이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지금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이제 고개 몸을 숙여서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아직 염습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차 이후에 애굽식 장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애굽식 장례를 보니까 그 몸의 이 처리 기간이 40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미라 만드는 기간입니다. 40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뭐 파라오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전해지는 문헌에 따르면 굉장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북스러운 장면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머리에 있는 뇌라든지 장기를 다른 카르포스라고 하는 그릇에다 따로 담고, 그리고는 이 시신 안에다가 비워서 거기다가 향료, 소금, 뭐 방부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처리하고 말려서 하는 기간들이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0일간 애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애굽식 장례, 예, 엄청나게 긴 장례 기간이죠. 이게 지금 70일 동안 장례, 그러니까 미라로 만드는 기간 이후에 70일인지 어떤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포함해서 70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오랜 장례 기간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죽음이 삶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오늘 온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죽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바로라든지 바로의 측근이나 고위 관직이 한 1년에 5명만 죽으면 5, 7, 2, 335 1년 내 장례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죽음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 그게 애굽 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야곱은 국장급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야곱이 누군데? 예? 야곱이 누군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 130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온 노인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슬픔을 일이냐 말이에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장례식은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죠. 아들이 총리를 하는 바람에 그 최고위직에 있는 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장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이 장례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인들을 보게 돼요. 첫째는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아무나 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바로나 아주 지체가 높은 귀족들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야곱은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 놓고 보면은 애굽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장례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국민이 애도하는 애도 기간을 70일 가진다는 것은 어찌됐건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되는 요셉이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끼친 은혜 때문에 요셉이 온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온 그 놀라운 지도력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됐건 한 인간의 죽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것이죠. 한 죽음을 통해서. 보통 우리는 아이가 탄생하면은 애는 뭐 울고 태어나지만은 아무도 울지 않아요. 다 웃죠. 기뻐서 웃고 뭐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다 웃지만. 그러나 떠날 때는 잘 떠나는 게 뭐예요? 웃고 떠나야 돼요. 잘 살다가 소풍 왔다가 소풍 끝나고 아버지가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슬플 일이 뭐 있어요? 본인은 기쁘게 웃고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 안 되죠. 아, 잘 갔다. 3, 4, 5 모여가지고 야 진짜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따라서 한 인간의 죽음은 총체적인 삶을 드러내고 그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쨌건 야곱은 그가 147년간 살았던 총체적인 삶이 가나안 땅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남의 나라, 남의 백성들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뭐 130년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지금 이 떠나는 마지막 길은 모든 사람들의 환송을 받는 것과 같죠. 어쨌건 우리는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을 발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발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발인이 아니라 천국 환송 아니에요. 감정은 슬퍼요. 마음은 슬프지만 그러나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쉼을 향해 떠나는 것, 그리고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슬픔을 이기는 존재이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존재이고 죽음 이후에 영생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장례 절차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장례 문화가 복합적인 세상에 살아가니까 여기 가면 이런 장례 저런 장례 여러 가지 장례를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모든 집안의 분위기, 신앙의 모습, 그리고 가족관계, 또의 고인이 된 삶의 어떤 흔적들,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 그지없죠. 얼마나 많은 이 갈등이 또 드러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보니까 애굽 국민 전체가 애도하는 장례식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처리하는 것과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거 주치의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의원에게 이걸 명령했냐면 그 당시에 뭐 의원들은 어떤 경우는 주술적, 종교적인 이 집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치의와도 같은 사람이 아버지 야곱도 그동안 도왔고 그리고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곡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곡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비록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거지만은 70일 애도 기간이 끝난 거죠. 70일 동안 야곱은 자기 장례식을 지켜보고 아마 어쩌면 뭐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그러나 이 70일 애도 기간 동안 과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은 슬픔에만 잠겨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의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맹세를 지킬 것인가를 줄곧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애굽식 장례에 묶여 있는 비록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는 이 애굽식 장례 절차를 끝내고 어떻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게 요셉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유언으로 명령하신 약속, 넌 내게 맹세하라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줄곧 요셉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 속을 맴도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47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묘지는 뭐예요?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절차는 치렀습니다. 장사하다란 매장하다 묻다란 뜻이에요. 장례 절차는 여기서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묻지 말아라. 여기에 묻지 말아라. 자, 요셉에게 따로 별도로 얘기했어요. 왜 요셉에게 따로 얘기했죠? 요셉에게 따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46장 보면은요, 46장 4절에 그가 부엘세바에서 이토록 오고 싶지 않은 애굽 땅, 그는 근데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마음 놓고 떠나라고 할 때 한 약속이 있어요. 언약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46장 4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했더라. 그는 애굽으로 떠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죽음을 맞게 할 것이며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내 장례 절차가 이루어질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는 이 약속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는 또 열두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한 뒤에 재차 다짐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장 29절 이하예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왜 반복해서 야곱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의심이 많아서? 저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곳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자녀들은 고센 땅 애굽에 젖어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편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이 아니다. 애굽 땅 전체를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애굽은 믿음의 유업이 아니다. 이걸 야곱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막벨라 굴에 뭐가 있는지 아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거기 묻혀 계신다. 증조 할아버지. 거기는 약속의 땅이다. 단 한 평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나를 거기 묻어달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된 메시지, 강력한 요청, 맹세를 요구하는 야곱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자녀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고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이 이 땅이 너희들의 머무랄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점에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신앙 위주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언약이 이끌어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지만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이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따라서 야곱은 일평생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잊지 않았던, 우리 또한 믿음의 유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것, 돌아가야 할 본향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돌아갈 곳을 기억하는 삶이다. 신앙이란 뭐냐? 돌아갈 곳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삶이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야곱은 계속해서 여기 묶여서는 안 된다. 여기 살아가지만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온통 머리 생각이 여기만 묶여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친구다 그 사람 잘 안다는 걸 조심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격이 떨어진다, 나하고 격이 맞지 않는다, 그 사람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하고 엮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하고 엮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니 그 당신이 직접 그 길이 되셨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본향을 사는 삶,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발견한 사람, 본향에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래 비록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의 길은 흔들림이 없는 걸음을 걷는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은 야곱이 이제 애굽식 장례가 끝나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이제 이후에 아버지 이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죠. 뭐 장례 관습이라는 게 어디 없이 장례 기간 동안에는 직접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뭐 부정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제3자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제 출애굽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과정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해야 됩니까? 총리가 애굽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총리가 장례식 치르겠다고 외국에 지금 나가겠다는 건.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바로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가감 없이 아버지가 직접 준비한 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묘실에 모시고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요 짧은 한마디지만은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 뭐랄까요 삶에 있어서 지극한 투명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선이에요. 동선. 어디로 가나, 누구를 만나나, 뭘 하나. 그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윗사람한테 늘 동선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다? 어디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귀찮을 만큼 자기 동선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보다도 윗사람의 신임을 사는 길은 없어요. 이게 성가시니까 요새는 자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요. 그런 관계가 성가시기 때문에 일 주고 도급제로 한다 이겁니다. 네가 업적으로 다 얘기해라. 나 그런 동선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든지 우리가 늘 비대면으로 살지는 않아요. 어떤 대면 관계로 우리가 가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동선이 분명하기를 바라고 그 동선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그게 투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걸 잘 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와 요셉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사장들은 다 그렇죠. 직원들의 동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동선, 아내는 남편의 동선에 관심이 많아요. 부모는 자식의 동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나, 누굴 만나나 다 관심이 많아요. 그게 투명해야 신뢰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잘 안 밝혀요. 여러분, 남한테 밝힐 수 없는 동선을 가진 사람들이 떳떳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떳떳지 못한 일들이 덜어 있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란 이런 투명성의 능력이요, 밝히지 못할 게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밝히지 못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부부는 보면은 뭐 카톡도 못 보게 하고 뭐 하여튼 비밀이 많아. 누구를 만나는지도 얘기 안 하고 만났냐고 해도 얼버무리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뭔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욕을 먹습니까? 불신자들의 애시당초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안 했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뭐 주일 성수라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겠어요?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세상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남을 그렇게 배려하는데.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이유예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안전해지는 이런 시대를 만들고 만 건. 거짓말 더하기를 안 하나, 뭐. 범법을 예사로 하지 않나. 뭐 교회 건축하면 뭐 범법 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정직하지 않고 하나도 남들보다 더 배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손해보기를 합니까? 뭐 희생을 합니까? 그러나 요셉의 지금까지 삶은 보십시오. 얼마나 투명했든지 이 보고를 했을 때 바로가 아무 얘기 달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내가 요청한 대로 하라. 그럼 이게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부탁을 할 때 단서를 안답니다. 그런데 말이야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라가 전부란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늘 투명하기 때문에, 늘 정직하기 때문에, 늘 뒷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명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로가 이렇게 신임하게 되었어요?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윗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의 신앙은 뭐예요? 이 신앙이 삶에 나타나는 모든 흔적은 뭐예요? 이 땅의 것들에 묶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컸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나를 묶을 만한 게 없는 것이죠. 그게 내 명예건, 그게 내 무슨 뭐 능력이건, 내 보수건, 내 대접이건,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도 사심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관계를 맺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삶을 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투명한 삶이요, 정직한 삶이요, 사심이 없는 삶이요, 탐욕하지 않은 삶이요, 기꺼이 손해보는 삶이요. 그런데 매력이 없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궁금을 북중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움켜쥐는 게 있습니까? 뭐 감추는 게 있습니까? 속이는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남한테 불편하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투명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신의 시대에, 모든 것이 거짓인 시대에 그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런 유너하소서, 가나안 땅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있을 게 없죠.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래 행렬 이해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와, 이게 말이 잠깐 좀 부풀린 것 같이 보고도 감안해서 들어도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니, 70일간 고가고 다 끝났는데, 장례식 끝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잠깐 올라가겠다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시신을 운구하는 게 어떻게 계속 가능해졌어요? 그나마 이 애굽 땅에서 미라 기술 때문에 이게 지금 또 가능해진 거예요. 방부제 처리다 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걸 이 더운 지방에서 이 시신을 싣고 운구를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것도 애굽 땅에서 죽고 미라 이 시신 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장래 가나안 땅에 막벨라 그래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사로 올라가는데 장래 이 운구 명단에 다 들어가 있네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원로들은 뭐 되게 다 이게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이죠.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러니 국장급이니까 지금까지 장례 치른 사람들이 이게 다 장례위원회 명단에 거의 모든 강요나 모든 전 현직 관리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식구들하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올스톱 아닙니까? 지금 궁전에는 바로 혼자 남게 생겼어요. 어떻게 바로는 혼자 남는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됐냔 말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라 전체가 거들나듯, 나라 전체가 텅 비듯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가 믿음이 좋아, 내가 보니까. 바로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여기에다가 마병, 기병까지 해가지고 덜썩덜썩 지금 떠나는데 위화도 회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 어떻게 세운지 압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한 번만 마음을 삐껏 잘못 먹으면 애굽의 왕조가 바뀔 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요셉에게 흑심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녀와라. 내 혼자 있지 뭐. 멋있어요, 바로도. 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출애굽은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다 가지만 나중에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하고 가축들은 다 남겨두었지만 그때는 그걸 또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장래 행렬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장래 행렬이에요. 그 나중에 이거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37절 38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이렇게 출애굽하게 될 그림을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지금은 요셉 일행들과 함께 가는 엄청난 숫자의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의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일주일간 또 우는 절차가 일주일 동안 히브리식 장례가 또 일주일씩 또 울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도 큰 울음 때문에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장례 행렬은 전무후무한 행렬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장례 행렬인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뭐지? 그 당시에는 구경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뭐 극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나면 옛날에 다 구경거리 아니에요. 가난한 온 땅의 사람들이 아마 이걸 구경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워낙 큰 울음소리가 크니까 아마 같이 울다가 누가 죽었나 물어봤을 거예요. 되게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울다가 근데 누가 죽었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지만 슬픔의 눈물이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는 평생에 다시 가나안 땅을 밟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7살 노예로 팔려왔던 걸음인데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이환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올 때는 초라하게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면서 돌아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단순한 시신의 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평생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아버지 죽음 덕분에 장례 절차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감동이죠. 17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들도 어쩌면 가나안 땅을 이제 못 밟아보라 했을 텐데 아버지 장례 덕분에 어쨌건 막벨라 굴까지 와본 거란 말이에요. 자, 야곱 덕분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믿음의 유업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센 땅에 살지만 애굽 땅에 있지만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묻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분명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새하늘 새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요 여기가 우리가 나중에 와야 할 곳이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이 막벨라 굴 때문에 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여기 묻히자고 온 거야 우리가? 아니 여기 피라미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 여기 묻힐 것 같으면 가나안 저기 저 애굽 땅에 그냥 큰 무덤을 하나 조성해서 묻지 뭐하러 여기 다 온 거지? 그들은 이 장례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요셉의 가족들이 기꺼이 기어이 이 막벨라 굴에 묻히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발인을 갖다가 천국 환송이라고 부르고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해방이에요. 해방이란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클라이맥스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란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다 이룬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에 덫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죽음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풀려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죽음으로 얽어매는 죽음의 세력, 죽음을 통해서 집의 세력을 구축한 이 거대한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더 이상 두렵지 않죠.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 끝을 탐내지 않죠. 그랬더니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어떤 신앙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까지 아버지가 명한 대로 다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막벨라 굴에 묵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으니 따라온 사람들은 허탈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어떻게 여기를 묻히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왔나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이 야곱 일가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 열두 아들들 앞으로 열두 지파가 되어서 출애굽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거대한 행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은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야곱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 행렬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데리고 직접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자, 14절 끝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예, 그는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것이죠. 저는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에게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새로 돌아와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인생이 정리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이유예요. 장례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나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다듬는 데 우리의 시간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삶도 두렵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본향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임을 굳게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스크럼 짜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적어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기쁘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멋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죽음의 덫에 사로잡혀서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온 땅,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마스크를 썼다가 벗었다 하는 것도, 식당에 가는 것도, 어딜 가더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을 살지만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다라고 말씀할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사오니,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로 달려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을 기대하며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속으로 뛰어들어갈 듯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생명력, 능동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세상이 죽음을 실상으로 여기는 곳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죽음이 허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실상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